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안녕하세요, 군사돋보입니다. 얼마 전 툭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무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 대륙국가의 언론인 관철자망에서 이번엔 새로 공개된 우리의 CVX항공모함을 조롱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CVX항공모함을 만들 기술도 그럴만한 돈도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저들의 조롱은 곧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가 껄끄럽고 신경쓰인다, 두렵다는 생각을 돌려 말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성능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무기들은 성능이 뛰어나며 수적 우위로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의 군사력으로도 절대 함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륙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로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9,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군대 전력에 있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바로 육군입니다. 북쪽 국가나 대륙과의 대규모 지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된 대한민국의 제7기동 군단은 말로만 군단이지 규모로 봤을 때 거의 야전군급이며, 세계 다른 군단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기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제7기동 군단은 북쪽 동네는 물론 대륙 국가의 기갑사단도, 우리나라 밑에 있는 섬나라의 육상자위대도 적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동북아시아 최강의 군단입니다. 이 최강의 7기동 군단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은 K9 자주 복사포,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인데요. 특히 K9은 대륙 국가와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수입하다 보니 자칫하면 실전에서 맞서 싸울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인지 대륙에서 유독 자주 까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K9 자주 곡사포는 발사할 때마다 반동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춤을 추는 대륙의 PLZ-05 자주포와는 달리 매우 정확한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또한 15초간 3발, 3분간 분당 6발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발에서 3발을 발사할 정도로 연사속도 또한 뛰어나죠. K315 HERAP 포탄을 사용할 시에는 사거리가 무려 54km 이르며 1000마력의 MTU MT881 KA50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최고속도 67km 이르는 빠른 속도를 냅니다. 자동장전장치와 향상된 탄도계산 컴퓨터를 잘 갖추고 있는 K9은 국사포의 특성을 살려 3발의 포탄이 동시에 같은 지점을 공격할 수 있는 MRSI 사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K2 흑표전차 또한 대륙이 자주 조롱하는 대상인데요. 하지만 정확도도 크게 떨어지고 정비 상태조차 좋지 않아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96식 전차에 비해 K2 흑표전차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대한민국 육군의 최신의 3.5세대 전차입니다.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험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장갑과 화력, 기동성에 자동장전장치의 정확성, 전자장비의 성능 또한 뛰어난 세계 최정상급 전차입니다. 2008년 언론에 공개된 당시 단순 수치 비교로는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으니 말 다한 셈입니다. H-64 아파치, 한반도에서 북쪽 국가에 비해 한미연합 육군 기동전력이 명백히 우위에 있게 된 것은 바로 세계 최강의 공격헬기 AH-64 아파치의 엄청난 도입 덕분이기도 합니다. 2017년 1월 이후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48대에 한국군의 아파치 헬기 36대가 추가로 배치되며 한반도의 아파치 헬기는 총 84기나 되는 엄청난 수를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올해 3월 또 36기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 의결되었는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한반도의 아파치 공격 헬기 숫자는 120기나 됩니다. 공격력은 물론 방어력, 기동성과 은밀성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이 검증된 아파치 공격 헬기는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에서 더욱 크게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는 주간, 야간, 악천 후 가리지 않고 적이 전혀 예상 못한 타이밍과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데요. 헬파이어 미사일과 로켓, 30mm 기관포 등으로 무장한 아파치 공격 헬기 36기가 한 번 출격하면 그때마다 적의 전차와 장갑차는 최소 288대에서 576대씩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아파치 공격 헬기 한 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이 8발에서 16발 탑재된다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기에 로켓포와 기관포 등으로 내게 될 추가적인 성과를 더하면 더욱 압도적인 전적을 낼 수 있는데요. 만약 명중률이 생각보다 떨어져 반 정도밖에 명중하지 않는다고 쳐도 적의 기갑 여단은 출격할 때마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상대가 북쪽 동네가 아닌 어마어마한 전력을 자랑하는 대륙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더욱 향상된 롱보 레이더의 장착으로 작전 능력이 크게 올라간 120기 아파치 공격 헬기는 대륙의 육군에게도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무서운 상대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원격 조종되는 MQ-1C 그레이 이글과 같은 무인기와의 조합, 개량된 헬파이어 미사일로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한 무인기로 하여금 직접 적을 공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가 위험한 작전 지역에서 혼자 작전할 때는 생존율이 53%였지만 무인기와의 조합으로 공격했을 때는 생존율이 83%까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점점 더 발전하는 아파치 공격 헬기는 대륙에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일 것입니다. KF-21,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발해낸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는 떨어지는 F-35A의 가동률을 커버해주고 이제까지 없었던 수많은 새로운 국산 무기체계로 하여금 대륙의 전투기들을 곤경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KF-21이 실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닌 가까운 미래일이겠지만 KF-21 전투기의 가치는 단순히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는 것에 그치지 않죠. 대륙에는 4세대 전투기인 젠-15 전투기, 젠-16 전투기 등이 있으며 5세대 전투기인 젠-20, FC-31까지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진짜로 스텔스 전투기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KF-21은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기체를 목표로 개발되는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뛰어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텔스 형상 설계와 함께 스텔스 도료인 램까지 일부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에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인 IRST, EOTGP, 데이터 링크와 연동되는 센서 퓨전 기술 등이 적용되었기에 절대 대륙 전투기들과의 전투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든 무기체계가 잘 개발된다는 가정이 있어야만 하겠지만 KF-21에 탑재되는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미사일은 대륙의 탄도탄 위협을 조기에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KF-21에서 발사되는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만큼 MD체계가 발달하지 못한 대륙이 막아내기에는 벅찬 무기가 될 것이 분명할 텐데요. 한국은 앞으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또한 개발할 계획이며 AGM-88E, 함과 같은 수준의 대레이더 미사일까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무장들이 KF-21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은 대륙의 전투기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덤빌 수는 없을 겁니다. 대륙의 전투기들은 고질적으로 엔진 문제를 겪고 있지만 KF-21의 경우 충분히 성능이 검증된 FA-18EF 슈퍼 호넷의 엔진인 F-414 GE-400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는 만큼 실전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KF-21이 아닐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더구나 정말로 블록3에 가서 KF-21이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5세대 스텔스기로 환골 탈퇴한다면 젠-20이나 FC-31 같은 대륙의 5세대 스텔스기들조차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F-35A, 우리 군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도입한 F-35A야말로 우리 위에 북쪽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진보된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F-22와 함께 가장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로 유명한 F-35A는 세 가지 형태 F-35, 라이트닝 2 중 공군에서 다루는 기체인데요. 다목적 전투기인 F-35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10분 살려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지상 공격 임무까지 맡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F-35A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로 하여금 자신이 공격받는지도 모르고 요격당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DVR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전 장비와 함께 어느 정도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4.5세대 전투기들도 제대로 상대하기 어려운 최강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스텔스기들을 잡을 수 있는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두루두루 갖춘 스텔스기라 할 수 있는데요. F-35는 적외선 감지 추적 장치인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360도 전방향의 적외선 화상을 HMD에 구현하는 EODAS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EOTS의 성능은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의 거리인 90km 떨어진 곳에서 마하 1 이상의 속도로 날면서 지상 건물의 유리창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 F-35만을 위해 개발된 강력한 지향성 데이터 링크인 MADL을 가지고 있는데요. MADL은 전자전 회피와 전파 은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임무 시스템을 통합해 다른 F-35들, 지상 통제소와 조기 경보기는 물론 바다 위의 함선들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SM-6 미사일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무기로 장거리 원격 교전 또한 가능합니다. F-35는 통신 및 내비게이션, IFF 통합 시스템인 CNI를 사용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설계된 것들 중 가장 진보된 통합 항공 전자 시스템입니다. 비록 가속력과 지속 선회력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순간 선회력이 높아 기술을 빨리 틀어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F-35A의 경우 내부 무장창에만 2,000파운드의 항공 유도 폭탄인 제이담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는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이기에 지하의 숨은 적의 시설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술핵 폭탄인 B-61-12 투하 실험에도 성공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 같은 스펙은 미군의 F-35A 성능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점차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 또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만큼 대륙의 젠-20은 우리 공군의 F-35A를 상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현무포, 핵미사일이 아닌데도 거의 1킬로톤급의 전술 핵미사일이 가진 것과 동일한 관통력을 가진 괴물미사일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이 미친 화력을 가진 미사일의 정체는 바로 현무포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현무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인 현무미사일 시리즈의 최신형으로 지난 2020년에 기본적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성능 테스트 및 기술적 결함의 수정,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군의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로 손꼽히는 것은 관통력 약 60m 수준의 GB-57인데요. 그런데 우리 국군의 현무포 미사일은 180m 아래에 있는 지하시설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포는 외기권까지 진입했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에 재돌입한 후 목표를 향해 날아가게 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도 제한적인 요격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신 기술을 접목해 개발되는 만큼 추력 편향 노즐 TVC, 저피탐 설계가 적용되고 스텔스 도료인 M까지 적용되어 고도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무서운 탄도미사일인데요. 현무4는 사거리가 탄도 중량 2톤일 때 800km가 나오므로 냉령도에서 발사할 경우 대륙의 수도를 향해 날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한미미사일 협정이 해제되었기에 탄도 중량을 줄이는 대신 사거리를 더욱 늘릴 수 있어 대륙에게도 상당한 견제 효과를 가지며 MD 돌파 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MD 능력이 발달한 섬나라 같은 국가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륙에게 항공모함 킬러라 불리는 둥펑 21D가 있다면 우리에겐 현무2C가 있습니다. 현무2C는 대함탄도미사일인 ASBM으로 개발되어 대륙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과 산둥항모 전단 등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함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미국이나 러시아에게도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난이도를 자랑한 만큼 제대로 개발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현무2C가 진짜 성공한다면 대륙의 항모 전단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륙이 가진 각종 육해공 무기들의 성능을 실전에서 검증해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무기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하나씩 놓고 비교해봤을 때 절대 우리가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무기들은 대륙의 입장에서도 절대 만만히 볼 수 없는 강력한 전력들이며 이미 성능이 검증된 것들도 있는 만큼 오히려 우리의 기술이 앞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불철주야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대륙을 보면 우리도 안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